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책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253면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그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제가 한 몇 년 전에 미스 USA, 아이 무슨 목사가 미스 USA를 보나, 뭐 보면 잘못되나요? 좀 볼 수도 있는 거지. 미스 USA를 한번 봤는데 그 전체를 다 못 보고 크라우닝 모먼트 그 뭔가 하면 마지막 세 명 남겨놓고 그 세 명을 이제 지명해서 그 중에 미스 USA를 뽑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그렇게 봤는데 그 참 심리적으로 굉장히 긴장이 되고 갈등이 되고 세 명이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누군가가 뚜벅뚜벅뚜벅 걸어와서 이제 뭘 하나 카드를 이렇게 넘겨줬더니 MC가 그 세 명 중에서 이제 한 명을 이렇게 이제 거길 떠나게 만들더라고요. 그것을 The Second Runner Up이라고 그러더라고. The Second니까 2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구글링 해보시면요. 그거를 많이 싸웁니다. The Second Runner Up이 2등 아니야? 아닌데 3등인데?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데 여튼 3등입니다. 그렇죠? 프라이즈로 치면 3등입니다. 그래서 한 명 빠지고 이제 두 명이 이제 손을 꼭 잡고 이제 긴장돼서 막 속으로는 서로 됐으면 좋겠지만은 막 서로 위로해서 하면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다시 이제 카드가 넘어가면서 미스 USA가 누구라고 딱 불러줍니다. 그랬더니 막 난리 나는 거 있잖아요. 막 좋아서 펄쩍펄쩍펄쩍 뛰고 이제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더라고요. 면류관을 작년에 우승한 사람이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주더라고요. 근데 막 눈물바다예요. 이 당사자는. 제가 그걸 가만 보면서 저거 30분도 저거 못 쓸 건데 저거. 왜냐하면 그 행사 끝나면 끝이에요. 그러고는 집에 가만 가지고 있다가 1년 뒤에는 뭐 하죠? 리턴 해야 되죠. 자기가 영원히 가질 수도 없는 거지. 1년 뒤에는 리턴 해야 되는 그거 하나 쓰는데요. 막. 온 세상의 영광이 자기 것 같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저게 그렇게도 좋나? 좋죠. 근데 우리한테는 더 좋은 게 있는데 우리 그거 맨날 잊어먹고 살잖아요. 우리한테 더 좋은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은 얼마나 귀한지 그 위에다가 건강이라는 면류관, 재물이라는 면류관, 사람 뭐 무슨 면류관 이런 거 아무리 씌워봐야 아무 빛도 나질 않습니다. 그렇게도 좋은 게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다른 것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다른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신구약을 보시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쭉 봐가면서 로마서는 알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특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설명하고 믿음을 설명하면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토라도 받지 못하고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메시아도 그들 백성에서 나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막 자녀로서 펄쩍펄쩍 뛰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걸 가만 보니까 이방인들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법칙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고 유대인들은 가만 보니까 자기들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고 행위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려워지려고 하는 그 차이가 있다고 9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장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자, 지금부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부르는 자. 그럼 이건 뭐 우리도 다 압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누가 부릅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누가 들려주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누군가가 그에게 가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누군가가 보내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갑니까? 이게 지금 이제 13, 14, 15절에 있습니다. 10장.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그냥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제가 토시는 다 바꿨지만은 뜻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어떤 자가 구원을 받아요?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려 그러면 우리 가슴 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 가슴 속에 우리 가슴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일 뒷자리는 머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머리 이렇게 잘못 뒤로 대시면은 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10장 13절 한번 보십니다.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어떤 자? 부르는 자.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를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어떤 사람이 부를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믿어야 부르죠. 믿지도 않는 주님을 어떻게 불러요? 그게 이제 14, 15절 이제 제가 전에 수사의무문이라고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보통 의무문은 내가 몰라서 뭐를 알고 싶어서 그럴 때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수사의무문은 무언가 강조하기 위해서 답을 그 질문의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질문을 합니다. 누군가가 무슨 일을 여긴가 이렇게 해놨는데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누가 했지? 그 뜻은 듣는 사람도 알아요. 누가 했지? 아무도 몰라요. Nobody knows. 그런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수사의무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에는요 그런 수사의무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나 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아니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불러요? 이렇게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불러요? 의문문이에요. 그럼 답은 뭐예요? 못 부르죠. 그런데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지요? 믿을 수가 없지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안 해주었는데 어떻게 듣지요? 들을 수가 없지요. 누가 보내지를 않았는데 누가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그 논리가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어떤 자요? 부르는 자.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정말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14, 15절 뭐라 그럽니까? 아니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부르냐는 겁니다.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못 부르죠. 그럼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 말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면 들으려고 그러면 누가 와서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럼 누군가가 전파하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거 보내는 자는 누굽니까? 보내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도를 보내고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고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고 하는 그 보내는 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인 것 고백하시나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러면 제일 시작이 뭐예요? 누군가가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유대인들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가만 보니 그게 다 돼가지고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과정이 없었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이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과정이 다 있었는데 다 믿질 않는 거예요. 다 믿질 않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 7천 남겨놨다 그러잖아요. 그 남은 자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보시면요. 16절 말씀은 우리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번역을. 그러니까 영어 성경들은 제대로 다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저희는 유대인들입니다. 저희가 다 복음을 어떻게 해요?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있는데 다 복음을 순종치 안했다. 이게 요 뜻이죠. 다른 해석이 있어요?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은 다 복음을 순종 안했다는 뜻이죠. 근데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지금 제 성경도 그렇고 새로 번역돼 나온 것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 거는 그랬다 치지만 새 번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뜻은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다는 뜻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부분 부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분 부정.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만. 예를 들면 반짝인다고 다 금인 것은 아닙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이런 문장 보셨죠?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그럴 때 우리가 반짝이는 게 다 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뜻은 뭐예요? 금이 반짝이잖아요. 그럼 반짝반짝하는 게 금인 것도 있고 반짝반짝하지만 금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부분 부정입니다. 지금 이 문장이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 정확한 번역도 그렇고 이게 부분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연필을 꺼내셔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걸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원래 번역이 그렇게 되거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복음 순종 안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원문의 뜻과 영어 번역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다 복음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뜻이 조금 다른 거 알겠어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몽땅 다 전체 부정이에요. 우리말 성경 번역이. 근데 원래 성경은 그 번역이 아니에요. 이거를 저희가 다는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다는 자를 넣어도 괜찮고. 그러면 다는 아니면 뭐 일부는 순종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는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했고 소수는 순종했고 아주 다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몽땅 다 순종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뭐라고요? 부분 부정. 한번 따라 하실래요? 부분 부정. 부분 부정. 아, 이런 거 한국에 가셔서 예비고사를 치면 이거 맞을 텐데. 성도 여러분들, 이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몽땅 다 순종치 않은 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그런데 다는 순종치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도 있고 순종 안 한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이 순종을 안 했습니다. 그럼 아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불러? 그 다음 누군가 얘기해서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믿어? 누군가 가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들어? 누군가 보내지를 않으면 가서 이야기를 못 하는데 그거 어떻게 돼? 그러면 누가 보내야 되고 하는 이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과정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보면요, 이 과정이 다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서 들려줘서 듣는, 그 다음 누군가가 가서 누군가가 보내고 하는 게 다 있었다는 게 그 다음 성경 구절이에요. 그 다음 성경 구절들은 전부 다 구약을 인용하는 게 많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는데 무엇을 갖다 대면 그 구약을 갖다 대서 증명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라나 율법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이 가르치는 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전부 지금 구약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17절.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참 이런 성경 말씀 보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또 한번 들여다보면 누군가가 우리 귀에다가 들려준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귀에 들려줬다는 뜻은 누군가가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왔다는 뜻은 누군가가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보내셔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람의 발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성경에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자, 17절 보십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패키지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옛다 그러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요? 들음에서, hearing, 들음에서 나며 그 듣는 내용은 뭡니까? 그걸 듣는다 그럴 때 뭐를 들어야 합니까? 그럴 때 성경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킹 제임즈 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럼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듣는데 그러면 그 듣는 것에서 다 믿음이 생깁니까? 그럴 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카톡에 얼마나 좋은 글들이 많이 다닙니까? 지난 한 주만 해도 저한테 막 좋은 글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그 글들 때문에 내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우리에게 있는 믿음에 그것들이 조금 자극을 주기도 하고 우리 신앙을 조금 북돋워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성경은 잘라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러면 이방인들은 보니까 그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러기만 하면 눈물이 글썽거리고 막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퀘스천 마크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 과정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져오는 게 구약이라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한번 보십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유대인들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였느냐. 하여튼 믿음 생기려고 그러면 들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못 들어서 안 생겼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이거 수사의문문이에요. 수사의문. 그럼 질문 잘 한번 보실래요? 유대인들 저들은 듣지 아니하였느냐? 여기까지만 하면 무슨 뜻이에요? 들었다죠.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그렇지 아니하다.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구약을 인용한다 그랬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그 정도로 그들에게 귀에 많이 들려줬다는 겁니다. 요거는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앞에 나올 텐데요. 이 시편 19편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찬송을 아주 자주 부르는 편입니다. 그 찬송 부르기가 좀 힘들고 까다로워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부릅니다. 뭔지는 조금 이따 물어보고요. 시편 19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듣지를 못해서 믿음이 없습니까? 그럴 때 아니라는 겁니다. 온 천지에 그 말씀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19편 1에서 4.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치우고 있는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참 멋있는 곳에 가서 하늘만 한번 쳐다봐도 밤에 캄캄한 하늘을 한번만 쳐다봐도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구약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러면서 듣는 귀가 있고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가 옛날에 끝난 게 아니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우리 귀에 들리는 게 있다는 겁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우리가 얘기하는 보컬 소리는 없지만 하늘과 땅과 궁창과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의 소리가 전 세계를 다 덮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구약 성경이나 창조주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주면 잘 모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도 있고 창조주 하나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늘이 그리고 궁창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막 이렇게 소리 없이 다 얘기하는데 못 들었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그 들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금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도 여러분들, 이 시편 19편을 가지고 우리 자주 부르는 찬송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찬송가 75장 기억나세요? 저 높고 푸른 하늘. 참 저 높고 푸른 하늘과. 3절 보면은 참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우리 내 마음을 열면, 귀에는 들리는 게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기억나시죠? 참 장엄하고 좋은 찬송입니다. 하이든 천지 창조에 나오는 곡이에요. 곡이에요. 근데 우리 참 그거 부르면서 얼마나 가슴이 넓어지고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봅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걸 다 허락하셔서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는 않지만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들을 통해서 그의 귀에다가 그렇게도 집어넣어 줬는데 이들에게 뭐가 안 생겼어요? 믿음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요, 이방인들은 그 전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들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요?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성경, 구약 성경을 주신 그걸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모든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안 생겼어요? 믿음이. 저도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잖아요. 오늘 우리 190장 찬송을 불렀는데요. 이 190장 찬송은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찬송 되게 싫어했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교회에서 부르면요 막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제가 중고등부 정도 나이 때 부모님이 혹시 내일 새벽 기도 갈 사람, 이렇게 부모님이, 우리 집에 6명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 형님은 우리 어머니가 목회자로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내일 새벽 기도 갈 사람, 그럼 누가 손을 번쩍 들어야 되죠? 큰 형님이 손을 번쩍 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좀 덜 피곤하면 제가 가지요. 그러고 이렇게 제가 따라갔어요. 이제 따라가면 새벽에 우리 목사님이 찬송을 부를 때 이 190장 아니면 평화, 평화로다 이런 찬송 부르면 막 늦고 느리고, 그 다음에 가사가 막 높고, 그리고 이 190장은요 찬송이 몇 절까지 있어요? 5절까지 있고, 그래서 막 앉아가지고 이렇게 부르면요 막 더운 여름날은 막 몸이 뒤틀려요. 그 목사님 저하고 이 목회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저는 새벽 예배 나왔을 때도 더우면 에어컨을 다 틀어버립니다. 고인들이 헌금했는데 조금이라도 아껴야지, 맞아요, 다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아끼면 안 된다고 저 주장입니다. 아니,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에너지가 너무 덥다, 이거 빨리 안 끝나나,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데 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틀고 헌금 조금 더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하이튼하고, 더우면 식히고 추우면 덮이고 이런 데는 돈 아끼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나 평일날 아무데나 막 쓰면서 이런 거는 아끼자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분이 찬송을 부르면 어떨 때는 막 높게 잡아가지고 막 넘어가지고 끼끼해야 되고, 어떨 때는 낮게 하고, 어떨 때는 막 너무 느리고, 그리고 5절까지 있고 막 이러니까 막 GR을 틀었는데, 우리 190장도 우리 교회에서는 찬송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철이 들고 그 찬송을, 반주자들이 우리 고마워요. 반주자들이 이 곡을 키를 조금 낮춰줘요. 그러니까 이 높은 거를 부를 때 끼가 나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만큼 해서 마음껏 찬송을 부르게 해줍니다.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5절 뭐예요? 5절 가서 기억나세요? 이후에 천국 올라오가 더 좋은 뭐요? 노래로. 제가 어릴 때는 더 좋은 곡조로 이렇게. 제가 요새는 그걸 불러보면 너무 가슴이 벅찬 거 있잖아요. 참 우리가 뭔데, 우리 귀에다가 누군가가 예수 이야기를 해서 우리 가슴 속에 믿음이 생겨서 우리도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한평생 참 죄질 이유들이 많이 있을 때도 참 부모님 기도와 교회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면서 참 나가던 발걸음을 돌이키기도 하고, 저는 하숙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사람들 생리를 제가 잘 압니다. 집에 무료해가지고 주리를 틀고 있으면요, 야 어디 좋은 데 있는데 안 갈래? 그 좋다는 게 우리가 좋은 거지 성경적으로는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심심하니까 뭐라고 하지? 어 갈게! 막 눈이 반짝반짝반짝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려고 그러다가 딱 생각하면 내가 공부하러 올라왔다가 참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지, 내가 참 교회 가서 하나님 찬양하는 이놈이 뭐하고. 저는 그때 신학을 생각도 안 하던 사람입니다. 가던 발걸음을 똑 돌이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왜요? 나에게는 하나님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게요 대단합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믿음은 어디요?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 들음에서 생긴 믿음이 우리 생활을 다 장악하면서 컨트롤하는 이 영역은요 참 은혜스럽게 한이 없는 겁니다.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궁창이 그럴 때 막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참 믿음 가지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다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들려줄 때 하나님에 관한 내용과 구원에 관한 내용인 거 이들이 몰랐습니까? 알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 한번 보십니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알았다는 겁니다. 뭐를 알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 말고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믿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막 투덜거릴 것이다. 그게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것도 수사의문입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참 미련하고 참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노여워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믿음. 무엇을 통해서? 들었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가서, 누군가가 보내서,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뭘 안 합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순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만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제일 화내는 것 중에 하나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내는 거 많은데, 우리 입에서 자기들이 부르는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백성들, 아무것도 몰랐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분을 내고 시기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안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아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내가 찾은 바가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나타나짐을 당하고 이런 거를 있을 거라고 이사야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옵니까? 뭘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그럴 때 믿음이 어디에서요? 들음에서. 그러면 그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면 유대인들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들으면 믿음 생기는 거 아는 거 아나 모르나요?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들어서 믿음 생기는 그 내용이 아주 신비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보시면,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거기 여자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이름이 성경, 여자 이름이요, 직업이 이름은 나오고 직업이 성경에는 기록되기는 조금 좀 이상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이 여자 이름이 뭐예요? 라하. 직업이 뭐예요? 창녀입니다. 저는 그 사람 진짜 창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고상한 학자들은 그 사람은 창녀가 아니고 창녀들 중에 그거를 매니지먼트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몸을 안 팔았을 거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 몸을 팔았어요.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그 사람은 창녀라는 단어를 원문도 그렇고 영어 번역도 그렇고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왜 이상하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더러운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문제가 이 사람 어떻게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앞에 나올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 사람 믿음으로 했습니다. 11장 한번 줘보실래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전당권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 술집에, 이 기생집에 어느 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옷은 비슷하게 입었는데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가만 보니까 그 소문에 들리던 그 백성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줬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숨겨졌다고. 이렇게 신비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여자가 어디서 들었는데? 누가 와서 설교를 하거나 누가 한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몸을 팔고 술을 팔고 하는 그런 기생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중얼중얼 얘기를 합니다. 저기 이상한 민족이 하나 있다고. 저기 애굽에서 참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애굽을 박살을 내고는 그들을 해방시켜줬다고. 그냥 해방시켜준 게 아니라 홍해도 막 갈랐다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는데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광야에서 물도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그랬대. 이게요, 바람결에 지나가듯이 어떤 소문들은 그런 얘기들을 술집에 와서 앉은 사람들이 아니면 자기 옆에 앉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성경책을 펴놓고 사용리를 가르쳐주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성경에는 다른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고? 그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고?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이방의 우상은 아니네?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은데, 이게 가슴에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뭐로 됐죠? 믿음으로 됐습니다. 정확하거나 확실하진 않지만 마음속에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기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앞에 기생까지 붙였잖아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생겼습니까? 어디에서요? 들음으로.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요, 예, 성경 이야기 많이 해 주십시오. 그들 그냥 듣는 것 같아도 마음에서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입으로 뭐라 그러죠? 시인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또 이해 못할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 여자잖아요. 이 사람은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우리는 혈류병이라고 돼 있고 세상경은 유출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곳은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탕진했는데 성경을 보면 몸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람결에 소문이 들립니다. 성경도 소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슨 소문이 들립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귀신도 쫓았대. 그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렸대. 그 사람이 병자들을 낫게 했대. 그때 이 사람이 바람결에 지나가는 그 소문을 듣고, 성경 소문이에요. 소문을 듣고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만나러 나갔잖아요. 그 동네 온다 그러니까. 만나러 나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죠? 팍 해서 앞에 가서 한 게 아니라 뒤에 가서 옷자락만 싹 만졌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만졌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에서 권능이 나가서 이 여자가 나은 걸 알고 돌아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주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누가 손댔냐고 그런 걸 물어보세요. 누가 내 몸에 손댔냐? 그러고는 돌아보고 여자를 이렇게 보니까 여자가 자기가 손댔다고 그럽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 그러죠? 여자여, 내 믿음대로 되라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아주 뭐 특별한 강연을 듣거나 특별한 사람이 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나 누가 뭐 패키지처럼 해서 이렇게 믿음 해서 이렇게 딱딱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들으면 어심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호기심이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엔 정말로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믿음이 만들어지고는 결국에는 뭐예요?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성도들도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앞에 나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지금 마태복음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시인하면 성도들도 이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저 세례잖아요. 공적으로 교인들 앞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어떻게 해요?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면. 성도 여러분들 이런 상황 생기면 하나님 정말 궁휼히 여겨달라고 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연약해서 부인할지도 모른다고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생명 거두어 가시면 그것을 우리 뭐라 그러죠? 순교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넘어진 분 많고요. 선교사님 중에도 넘어진 분 많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대장 중에도 넘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입으로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비중이 이렇습니다. 속으로만 믿으면 되지 천만에요. 예수 믿으면 당당하게 예수 믿습니까? 예. 이 예수 믿으면 어려움 당할 텐데 입을 꾹 다물고 부인하지 마십시오. 부인하라고 그러면 나 예수가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의 새 생명을 주셨는데 나 죽으면 생명의 면류관밖에 더 쓰겠어. 그게 딱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요 흔들립니다. 다 흔들립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믿음 생길 수 있는 전 과정을 다 지킨 겁니다. 근데 뭘 안 했습니까? 뭘 안 했습니까? 그게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참 이방인들도 데려와서 백성 만들고 참 그런 과정들을 다 얘기하는데 그 과정은 아까 전체 그 과정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그 과정이 없었습니까? 없으니까 믿음이 없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다 있었다는 겁니다. 다 있었다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보내가지고 얘기하고 구약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21절 우리말 성경 앞에 빠진 거 그러나 앞에 쭉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뭐를 안 했죠? 순종치 않고 뭐를 순종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생기게 하는 그 말씀을 순종 안 한 겁니다. 토라를 안 지키겠다 그러는 그런 순종 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그것을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내가 종일 하루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기다리시는 모습이죠. 인내하시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렘넌트 소수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그게 다음 주 설교예요. 그럼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추론이 갈 수 있어서 11장을 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해서도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참 탕자 이야기가 프로디갈 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헛된 짓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돌아오잖아요. 성경을 보면 놀랄만한 게 있습니다. 돌아오는데 아직까지 상거가 서로 거리가 아주 먼데 아버지가 아들 오는 것을 보면서 가서 아버지가 가서 아들을 이렇게 안아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종일 손을 벌리고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고요. 특별히 선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참 옛날에는 중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큰 손을 벌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자녀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을 다 합친 숫자보다도 중국에 예수 믿는 숫자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데서 보낸 선교사가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문이 좀 닫혀서 하나님께서 중국을 향해서 벌렸던 손을 남미 쪽으로 그리고 남미에 벌렸던 손을 아시아 저기 힌두교가 많은 지역으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것에 이북을 향해 손을 벌리고 이렇게 계신 것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참 그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고 그들을 돕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슬람을 향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가까이 믿지 않는 자들, 예배에 나오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 참 믿음의 말씀이 지나가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내가 왜 뉴욕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고 있나?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의 뜻을 가만 보면 있어요. 가만 보시면 있습니다. 가만 보시면.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참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인으로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흘려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들려주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며 참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비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